기후변화 세계사 한국어판 제2권의 19, 20, 21, 22, 23, 24 이렇게 6개 챕터는 굉장히 촘촘한 시대 구분을 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19장은 공업 수탈 자연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1800년 무렵부터 1970년까지 100년이 안 되죠. 그리고 격동우 시대가 1870년부터 1920년 무렵까지이고 21장 새로운 이상향 만들기 그게 이제 1920년 무렵부터 1950년까지 그리고 지구 환경의 재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22장은 20세기 중반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의 증폭 1960년 무렵부터 1990년까지 굉장히 짧죠. 그리고 24장이 1990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시간의 폭이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19장하고 20장이 요즘에 그 미르게노스트 한멜의 책 대변역하고 19세기이니까 시기가 겹쳐요. 겹치니까 같이 읽어보면 그 이 책은 오스탄밀의 책보다도 훨씬 더 오버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좀 찬찬히 촘촘하게 이런 차이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에도 더 많이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그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 이게 가져다주는 그 독서의 효용이랄까요? 그것은 참 무시 못할 정도로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재미라면 재미인데 그런 재미를 과연 그게 재미있는 건가라고 또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재미죠. 뭐 재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게 재미니까 예를 들어서. 1760년대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여기 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냥 그 계몽주의적인 또는 합리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겠지만 그 프랭클린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산림 파괴의 결과로 기온이 더 온화해졌다. 그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해당하는 토마스 제퍼슨도 강박적인 관심을 갖고 1976년부터 일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50년 동안 두 차례 기온을 측정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이게 정말 그리고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상식들을 북아메리카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스터 사전으로 유명한 그 노아 웹스터는 엄격한 학술적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접근해 갈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18세기에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바로 그 에세이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인구의 원리에 관한 논의를 쓴 인구론이라고 알려진 토머스 멜서스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급변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는 그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게 18세기부터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그 18세기, 19세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기가 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사건은 1815년 4월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죠. 이게 뭐 전 지구적으로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격동우 시대. 격동우 시대에도 이제 이 기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식민지 그런 것들이 있고 23장 불안의 증폭 여기에 들어가면 이때는 1960년부터 90년까지니까 본격적인 냉전의 시대죠. 그런데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냉전의 시대에서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것이 환경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60년대에 히피 운동 뭐 이런 것들 또는 핵무기 실험 금지 운동이 있었고 아주 환경 운동에서의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이 뭡니까? 바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1962년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그 고엽제 뿌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1922년 여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 기후 위기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기후 변화 세계사를 읽으면서 기후에 중점을 두고 읽어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조금 간과하고 지나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러합니다.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후와 무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무관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제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좀 책 한 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읽어서 듣는 분들도 좀 힘겹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말랑말랑한 책들을 가볍게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좀 무거웠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